다 같이 골로새서 1장 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10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이라는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에 계신 유상 형제 위에 사진 하나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좀 희미해요. 지금 불이 환해서 그렇지 보이긴 하시죠? 근데 어떤 이미지인지는. 무슨 이런 사진을 지금 보여주나 싶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잘 얼굴 표정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튼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죽어가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역시 자신도 자신의 삶도 얼마 남지 않은 한 노인의 모습을 그렇게 둘이서 손을 잡고 있는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워있는 사진입니다. 아내는 이제 눈뜰 힘도 없는 듯 누워있고요. 그녀를 바라보는 남편 역시 힘없이 누워서 그러나 너무도 사랑스럽게 그의 아내를 바라보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 사진에는 이렇게 밑에 쓰여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96세입니다. 할아버지는 100살이시죠. 두 분은 부부로서 77년을 함께 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주말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하고 말이죠. 정말 한 장의 사진이지만 너무도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진이죠. 이렇게 마지막 순간의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77년을 그냥 사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다 쉬운 것은 아닌데 그 긴 세월을 함께 살았으니 그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죠. 많은 삶의 굴곡이 있었겠지만 함께한 77년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순간도 있었겠고 미움의 순간도 있었겠고 위기의 순간도 있었겠고 행복의 순간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마도 그 마지막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에는 모든 안 좋은 기억은 사라지고 함께 동행했던 그들의 80년의 삶이 그냥 한 덩어리로 그냥 사랑의 한순간으로 남은 것 같은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제 프로젝터 꺼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과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과의 동행의 삶에 대해 오늘 사도 바울의 글은 적어도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 삶에 무엇이 남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이 말씀에 네 가지 동사가 설명적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동사를 함께 살펴본다면 도대체 주님과 함께 걸으면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동사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사, 첫 번째로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동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보았던 사진을 그냥 돌이켜 보시면 무엇이 그들의 열매였을까요? 그 사진을 찍었던 그들의 자녀들이 열매일 수도 있고 그들이 그렇게 누워있는 그 집이 열매일 수도 있고 그들이 젊었을 때 했었던 직장의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삶의 열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무엇이 또한 열매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77년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잘 마무리한 그 자체가 열매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을 것이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며 정말 가정이 끝날 것만 같은 위기가 또한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개인적인 삶에서 그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들도 있을 수 있었겠고요. 가진 것을 다 날려야만 했었던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수많은 위기와 고통의 순간이 있었겠죠. 언제 그 사진이 찍혔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들의 연세로 보았을 때 어쩌면 경제 공황을 겪었을 수도 있고요. 2차 대전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이고요. 수많은 역사의 어려운 순간들을 시대적으로 그들은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정한 열매는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의 마지막 숨을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려움과 갈등과 그 어떤 것을 넘어서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commitment, 즉 약속에 대한 책임을 졌다.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 책임의 아름다운 결과가 그 사진 한 장의 열매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도 인생을 통해 많은 다른 열매가 있을 수 있고 성경도 또한 성령의 열매 등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열매는 무엇일까 생각할 때 아까 그 사진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도전도 있고 내 믿음이 뒷걸음질 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commitment,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키고 그렇게 마지막 나의 숨을 다할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또한 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것 나의 마지막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그렇게 마감하는 것 자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커밋먼트를 내 책임감과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것 자체가 그것이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열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동사는 자란다라는 동사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라야 하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언제나 이야기 드리지만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함께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과 함께 위치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 구원받으면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위치가 바뀌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위치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갈 곳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 종착역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 물리적인 변화, 우리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 그렇게 위치의 변화가 생긴 후에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상태라는 어떤 게이지, 상태라는 게이지가 우리 구원받은 후 앞의 삶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구원받은 우리가 현재 믿음의 어떤 상태에 있는가의 질적인 질문입니다. 위치의 변화가 어쩌면 물리적인 위치의 변화라면 우리의 상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질적인 상태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이 질적인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으로도, 올바른 생활만으로도, 심지어는 그냥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익혀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실 주의 말씀만큼이나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올바른 가르침 없이 스스로 공부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심지어는 큰 교회 목사님조차도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가 매우 이상하게 변질되고 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감옥에 갔습니다, 심지어. 근데 그분의 설교가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느껴오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을 때는 올바른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나에게 마귀도 역사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둔하기에 또한 올바른 성경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회에 또한 나와야 되는 것이겠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랄 때 올바른 하나님의 삶의 지혜가 생기게 되고 무엇보다 올바른 말씀에 대한 분별이 생기게 되어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의 동행의 열매가 또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쓰여진 동사는 강건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말씀에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교회사, 특히 침례교인의 역사를 보면 세상에 그들보다 비참하고 또한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침례교인의 역사는 참으로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여 일어난 종교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근본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감을 외치며 유아세례를 완전히 반대하고 구원 후의 침례 그리고 국가와 종교의 분리 등을 주장한 재침례 성도들은 종교개혁자들로부터도 이단의 시비를 받으며 핍박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힘이 없었던 재침례 성도들은 사실 그들의 핍박을 받았지만 사실 그들의 믿음으로는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발렌티니안,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왈덴시안, 보고민, 알베겐시스, 롤라르드, 후스와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 등이 작은 무리들, 어디도 속하지 않고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것, 그리고 국교화되는 것에 반대하며 조소수의 무리들로 독립적인 교회를 갖고 있으며 역사를 통해 그렇게 유지되어 왔던, 그러나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는 나약하고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 종교개혁 이전이죠. 종교개혁 때 돌아가자 막 이렇게 종교개혁이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갖는 그러한 믿음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한 14세기 말 15세기 거의 100년 전이죠. 종교개혁보다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프라하에서 신학 교수로 재직했었고 또한 그 당시에는 이제 사제로 있었죠. 올바른 교리적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했고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정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하게 자신 있게 설교를 했었고요.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설교했었고 학생들을 또한 가르쳤었고 면죄부와 성직 매매 등에 대해서 이미 반대했었고 그 당시 성체, 우리 주의 만찬, 이건 지금도 사제들만 하죠. 그 포도즙은 사제만 마십니다. 지금도 이 주의 만찬이 사제들만 했었던 것에 반대하여 믿는 자들이 모두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일반 성도들에게 강행했던 후스였습니다. 그러니 눈에 가시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그들은 얀 후스를 이단으로 단죄하고 사제직을 박탈하고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머리를 면도날로 밀어버리고 그런 치욕을 주며 투옥을 합니다. 너무도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투옥당하고 그들이 회유를 하기 위해 너 후스 당신의 이단성과 당신이 주장하는 교리의 잘못을 인정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거부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되신다. 나에 대해 위증한 거짓 증인들이 말한 모든 죄목들을 나는 전파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다. 나의 설교들, 저서들에 나타난 나의 원리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복음에 대해 거룩한 박사들, 그 선배들이 가르치고 해설한 그대로 나는 썼고 가르쳤으며 전파했다. 나는 오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화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유명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유언은 이렇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한 마리의 거위를 태우지만 당신들이 태우지 못할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날 것이다. 수많은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스를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밑에서 불이 타기 시작하고 화형이 시작되죠. 그는 계속해서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온몸이 그의 몸을 감싸고 그의 얼굴까지 감쌌을 때 그의 찬양이 그쳤다고 하죠. 후스, 그의 나이 고작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언은 사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100년 후에 종교개혁이 적어도 일어났으니까요. 이렇게 성경대로 믿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세상으로 보기에는 약했지만 그들은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강건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참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라는 오늘의 이 말씀은 후스와 그 밖의 많은 올바른 믿음의 선배들처럼 어려움이 내게 올 때 내 자아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주님이 올라오는 것을 강력하다, 강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그러기에 내 인생의 역경이 올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역경 속에 올라올 때, 주님이 올라올 때,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강건함입니다. 넷째로 감사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동행한다면 그리고 동행할수록 그리고 동행할 수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처럼 동행을 통해 기쁨을 맛보고 소망 안에서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고 주님의 말씀 빛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게 된다는 확신에 거하게 된다면 그래서 진정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즉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그 동행 자체를 가능하게 해주신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행을 통해 맛보는 기쁨과 소망의 인내와 빛 안에 거하는 것과 상속 유업에 대한 확신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시각을 바꿔보면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없을 때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내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치 않은 곳이고 삶 자체를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유지만 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수많은 수고가 필요하며 영어 속담에 있듯이 남의 집 잔디가 항상 더 푸르러 보이듯이 우리 집보다 나보다 남의 집이 남들이 더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더 여유로워 보이고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참으로 자주 와서 인생을 돌이켜볼 때 진정 평안하고 좋았던 시절은 놀랍게도 짧고 도리어 인생의 어려움의 시간들이 더욱더 길었던 것을 볼 때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 나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안 보이니까 추상적인 존재이며 영적인 존재이시니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한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동행하시며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세상의 조건, 내 타고난 몸의 건강의 조건, 내 집안의 조건, 내 직위의 조건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이 네 가지의 동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허드슨 테일러는 임종을 몇 달 앞두고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자 그의 절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여보게,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쇠약하여 걸을 수가 없을 지경이라네. 그리고 나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심지어 기도도 못하고 있네. 단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팔에 안긴 어린 아이와 같이 누워있는 것이라네. 그리고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믿듯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 뿐이라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불가능해져 버린 나이든 임종을 앞둔 허드슨 테일러.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렇게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그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 웨슬리는 그가 죽기 직전에 팔을 올리고 진정 기쁨의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가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은 돈을 필요로 하고 삶 자체를 살아가기 위해서도 너무도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급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신 그분이 약속하신 천국을 신뢰하고 영원한 생명을 신뢰하고 그렇게 주님의 소망을 신뢰하여 이 땅에 거할 때 그때 주님은 그렇게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동사가 내 삶 안에서 진정한 내 삶의 실천적 그리고 결과적 산물로 나오게 됨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진 한 장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왔고 지금 10년을 살았건 80년을 살았던 내 인생의 여러 경로를 통해 이곳 밴쿠버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긴 이 시간 이 교회에서 진우의 말씀을 들으며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왔고 각자의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는 정해진 것처럼 또한 이 땅을 떠납니다. 저는 제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눴던 그 노부부의 삶 속에서 많은 역경과 고난과 수고가 분명히 그들의 인생에 있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 두 손을 서로 꼭 잡고 서로를 사랑하는 얼굴로 마주했던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커밋먼트를 지키며 서로 동행하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며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한 컷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평생을 함께하고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비참함과 참담함이 있었을지라도 끝내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그 모든 인생을 주님의 소망과 약속과 말씀 안에서 견디어내었고 그러기에 이 땅에서 주님과의 마지막 동행의 순간 주님과 내가 서로 바라보며 이 땅을 그렇게 떠나는 모습이 나의 마지막 인생 마지막 한 컷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한 장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기도하겠습니다.